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의 일들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네, 우리는 계속해서 이 로마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신앙은 어떤 다른 종교들처럼 개념적인 종교가 아니라 삶이고 인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의 전반부 교리적인 내용도 매우 중요하지만 12장에서부터 시작하는 이제 삶의 실전편 말씀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특별히 오늘의 본문은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은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시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두 가지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흘러가는 이 보통 보편적인 인생의 시간으로서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인류의 역사와 또 개개인의 인생이 이 크로노스의 시간의 개념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개념은 카이로스, 들어보셨죠? 즉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정하신 때,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가운데 세우신 어떠한 특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시기는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 카이로스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이 말하는 이 시기,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날은 언제일까요? 바로 이어지는 그 문장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구원에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그 순간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구원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만들어져 갑니다. 빚어져 갑니다. 과정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현재적 측면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그 구원이 완성이 되는 날이 있는데 그게 언제입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현재를 사는 우리 모두는 아직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지만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가 이미 받은 그 구원이 불완전하다, 미완성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을 우리가 이미 받았는데 그 구원이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되고 주님 오시는 날에 100% 완성된다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라는 이 말은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 그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이 임박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카이로스가 바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 주님 오시는 날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카이로스의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잠에서 깨어야 한다. 잠들었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먼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영혼과 육신이 분리된 그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잔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셨어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는 모든 육신들이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잔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적인 나태함과 타락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잠에서 깨라라는 말은 영적으로 나태해져 있고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워라 라는 일종의 경고의 메시지인 것이죠. 제가 예전에 청소년부를 담당했을 때 요즘에도 여름 수련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2박 3일 여름 수련회를 진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수련회 메인 컨셉이 군대였어요. 우리는 주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이다. 그래서 단체 티도 아이들에게 다 국방색 그 티셔츠를 다 입혀놓고요. 모든 프로그램들을 군인들이 훈련받듯이 마치 훈련받듯이 짠 거죠. 근데 때마침 교회 안에 청년 중에 이제 갓 첫 휴가를 나온 청년이 있는 거예요. 잘 됐다 싶어가지고 보조교사로 데려갔습니다. 그것도 군복을 입혀서요. 지금 생각하면 좀 미안하기는 한데요. 청소년들이 너무나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벽 예배도 드려야 되고 이제 하는데 아이들이 깨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군 기상 나팔 소리를 스피커로 크게 방마다 돌아다니면서 틀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물론 비밀로 하고요. 난데없이 새벽이 되자 아이들이 잘 자고 있는데 기상나팔 소리가 막 숙소마다 들리게 돼 울려 퍼지게 되는 거죠. 근데 잠 많은 청소년들이 쉽게 일어나겠습니까? 무시하고 막 입을 뒤집어 쓰고 또 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상나팔 소리가 울리자마자 유일하게 가장 먼저 스프링처럼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그 휴가 나온 청년이었어요. 기상나팔 소리에 자신도 모르게 몸이 반응하고 벌떡 일어난 거죠. 여러분, 기상나팔 소리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사람은요, 누구입니까? 잘 훈련된 군인입니다.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바르게 알고 그것이 내 몸에 배일 때까지, 습관이 될 때까지 훈련된 그 군인만이 기상나팔 소리에 반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가짜 군인들, 내 정체성이 아직 군인이라는 그런 자각이 없는 사람들은요, 기상나팔 소리가 그저 소음일 뿐입니다. 귀를 닫고 눈을 닫고 다시 잠에 빠져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를 깨우는 기상나팔과도 같습니다. 잠에서 깨어나라. 이 어두워져만 가는 이 시대 가운데 영적으로 나태해져 있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너희들의 영혼을 일으켜 세워라. 여러분, 이 기상나팔 소리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이 시대를 깨우라는 이 말씀 앞에 아마 두 부류의 사람들이 반응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소음처럼 여기면서 귀를 닫고 다시 영적으로 잠들어버리는 부류. 또 하나는 잘 훈련된 군인처럼 긴장감을 가지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그 군인의 본분에 합당하게 지휘관의 명령에 귀 기울이면서 전투를 준비하는 부류. 이 두 부류 중에 우리는 어떤 존재여야만 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완성의 때가 가까이 왔을 때에 우리는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부터 부여받은 우리의 그 영적 정체성에 합당하게 우리는 잠들어 있던 우리의 영적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처럼 새벽을 깨워서 우리의 영성을 날카롭게 갈아야 합니다. 오늘 이 기상나팔 같은 말씀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주님의 신부이며 구원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경주자들입니다. 이 정체성을 기억하시면서 오늘을, 이 시대를 깨어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깨어서 주님 오심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우리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하는 이유가 다시 한번 여기서 언급이 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낮은 주님 오시는 그 날을 가리킵니다. 그 날이 가까울수록 밤이 더욱 깊어져만 갑니다. 어둠이 짙어지고 영적인 나태함과 죄악이 깊어지는 이러한 현상은 이제 곧 동이 트고 해가 뜨고 낮의 밝음이 이 땅에 도래할 거라는 사인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치 어둠을 향하여서 죽음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낮을 향하여서 밝고 찬란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비록 악의 세력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이 보이고 죄가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굳게 믿음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을 그렇게 지킬 수 있는 방법, 붙들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어둠의 일이란 은밀하게 자리 잡은 죄악들을 말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있는 죄의 흔적들이 자꾸만 은밀하게 죄의 유혹에 이끌리게 합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타협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래도 믿는 사람이라면은 회개의 은혜라도 있지만 그것조차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무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옷이 아니라 갑옷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의 군사임을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 중에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혼자 있는 그 순간에도 영적으로 전투 중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전쟁 중인 군인은 여럿이 있을 때나 혼자 있을 때 전투 준비 태세를 결코 느슨히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럿이 같이 있으면은 그래도 안전하게 든든하게 보호받을 수 있지만 혼자 있으면은 더욱더 긴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사방을 주시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두울 때에 홀로 있는 그 시간에 오히려 더욱 영적으로 긴장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철저하게 무장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그냥 갑옷이 아닙니다. 빛의 갑옷입니다. 번쩍번쩍 빛나는 갑옷을 입고 있으면 어디에서도 눈에 띄게 마련입니다. 특히 어둠 속에서 이 빛의 갑옷은 더욱더 존재감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빛의 군대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알도록 드러내라라는 것입니다. 죄는 어둡고 감추고 숨기지만 우리가 정체성을 드러낼 때에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 어떠한 그룹에서나 어떤 직장에서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군대라고 빛의 군대라는 것을 밝혀야만 합니다. 회사의 책상 위에는 늘 성경책이 펼쳐져 있어야 하고요. 가방 안에는 큐티책이 늘 있어야 합니다. 어딜 가나 나와 만나며 관계하는 사람들은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세상 가운데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밝히는 순간부터 많은 불편함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나 어떤 모임들로부터 어떤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을 거고 우리의 마음이 괜히 불편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눈치가 보일 때도 있을 것이죠. 현실적으로 불편함과 감수해야 할 것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더욱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당시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읽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빛의 갑옷을 입어라 라는 이 권면의 말을 들을 때에 딱 하나의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떠올렸을 것입니다. 당시 세계를 제패하는 국가는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군대 또한 세계 최강의 군대였죠. 패배를 모르는 무패의 군대였습니다. 그런 로마 군인들은 한결같이 밝게 빛나는 찬란하게 빛나는 갑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전쟁터에서 만나는 적들은 찬란하게 빛나는 그 갑옷만 봐도 겁을 먹게 되고 패배를 직감하게 될 정도로 로마의 군대의 빛나는 갑옷은 적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승리하는 상징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 빛의 갑옷을 입은 로마의 군인들은 당연히 큰 자부심이 있었겠죠. 우리가 이 갑옷을 입고 전쟁 어떠한 전쟁터에 나가든지 어떠한 적을 만나든지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여러분, 빛의 갑옷을 입으라. 이 권면은요, 그 자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로마 군대의 자부심은 어떤 인간적인 능력과 세상의 권력에서 나오지만 우리의 자부심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어떠한 죄와 사망의 권세에도 완전하고 영원토록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에서 우리의 자부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연약할지라도, 내가 능력이 없을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 그 무엇도 결코 끊을 수 없는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나오는 당당함, 이것이 바로 빛의 갑옷을 입은 자의 자부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한번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실패했어도 우리 주님은 결코 지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자부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바울은 계속해서 동일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짙은 어둠이 내린 밤이지만 마치 낮인 것처럼 단정하게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성도들은 어둠 속에서도 낮처럼 사는 존재들입니다. 이미 낮이 온 것처럼,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온 것처럼 살아가는 준비된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단정하게 행하라라고 말하죠. 단정하게라는 단어는 단순히 외모가 깔끔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경건한 두려움과 깊은 존경의 마음을 가진 절제 있고 질서 있는 태도, 이것이 바로 단정하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것처럼 늘 그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그 주님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둠 속에서도 낮처럼 사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단정하게 행하라라는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하여서 하나의 슬로건을 내세웠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문장인데요. 바로 코람데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그곳이 죄악이 가득 찬 어둠 속이든 밤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의식하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이기보다는 사람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사람들과 세상을 더욱더 의식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쓴 이 로마서는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믿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이 어떻습니까?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교회 안에 실제로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는 코람데오 하지 못하고 세상 즐거움과 어둠에 어울리는 그 정욕을 위한 삶의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모습들을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보여주지는 않았을 거예요. 누구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둡고 감추어진 곳에서 은밀하게 행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정말로 신앙이 좋아 보이고 멀쩡해 보이는 사람인데 누구도 보지 않는 곳에서는, 은밀한 곳에서는 육신의 일들을 도모하는 성도들이, 믿는 자들이 실제로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도모하다라는 단어는 행하다, 만들어내다라는 단어입니다.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욕을 위한 일들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데까지 가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에 예외는 없습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중직자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아직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공사 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오직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죄의 유혹과 시험과 육신의 정욕에서 이길 수 있는 어떤 다른 방법, 인간적인 노력은 없습니다.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단 하나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일입니다. 옷 입으라라는 말은 현재 명령형입니다. 지속적이고 반복되는 행동을 표현합니다. 단지 한 번만 입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날마다 매 순간 그리스도를 옷 입는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날마다 예수로 옷을 입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입고 있는 그 육신의 옷을 먼저 벗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함으로 엎드려서 우리의 연약하고 죄된 모습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육신의 정욕과 죄악의 옷을 벗어버리는 게 선행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가 더 중요합니다. 육신의 옷을 벗었다면 이제 예수로 옷 입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감싸준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이 범죄한 것을 깨달았을 때 어땠습니까?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습니다. 그 부끄러움을 감싸 안아주신 거예요. 예수로 옷 입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허물지고 죄악된 그 부끄러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덮어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이전에는 죄의 종노릇하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의 은혜로 사는 존재이다. 주님을 담아내는 존재이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존재이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불행한 것은 평생 회개만 하는 것일 겁니다. 똑같은 문제로 언제까지나 우리가 주일 말씀에서 배우는 사사시대처럼 죄짓고 넘어지고 회개하고 그 악순환만 반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죄 안 짓기 위한 치열한 싸움이 아니라 예수를 닮아가는 행복과 즐거움입니다. 예수를 우리의 인격과 삶에 담아낼 때 누리는 참된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선택해야 됩니다. 매일 새벽을 깨워서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주님, 저의 연약함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육신에 옷을 벗고 다시 그리스도로 옷 입습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그 은혜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이렇게 매일매일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정직함으로 그리고 경외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시죠? 오늘 이 새벽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밤과 같은 이 세상에서 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주님,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을 통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둡고 죄 많은 이 시대 속에서도 낮과 같이 주님 오심을 항상 의식하며 준비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우리의 영을 항상 깨워주시고 육신의 옷은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의 성품과 마음과 삶을 우리 가운데 담아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